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비밀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두 가지 복음의 유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유저의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원수가 있고 각산 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의 원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을 계획을 아는 것이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먼저 교육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원의 계획이며 이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해방하는 것이다. 성경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또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큰 계획을 가리킵니다. 큰 계획. 이게 구원의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은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가에 대해서 전도 18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계획에서 정확히 잘 안돼요? 모른대?
몰라요.
잘 모르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네.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게 가르쳐야 된다, 많이 가르쳐야 된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도표로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 문장이 정리하자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도 이제 물을 이렇게 화학적 기호로 표현하자면 H2O가 되듯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적으신다고 정신이 없으시는데 자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거기 자꾸 뭐가 없는 거예요? 뭐를 배제시키는 겁니까? 나를 자꾸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르쳐서 자희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희생적 사랑이 자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이 시대서방 1장의 내용이에요. 자섬김의 법칙이 자파멸의 법칙이라고 또 기록했어요. 84장의 시대성 84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희생의 법칙이 자보존의 법칙이고 자섬김의 법칙이 자파멸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의 뭘 위해서 주신 거냐면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받는 것도 좋은데 뭐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절 35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죠. 성김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법칙을 잘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의라고 의. 의는 곧 율법이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순종하는 거죠. 사랑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곧 의라고 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의인. 그 세상에 의는 이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없어요 없어. 근데 의인은 또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어 아니었어요? 노아는 당대 분명히 성경에는 장로님 말씀은 로마서 3장 이게 10절 11절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순종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범죄로 죄를 지은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당대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이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전체. 그리고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인은 자희생적 사랑을 하니까 이타적 사랑을 하니까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겠죠. 그럼 빨리 죽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려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 계속. 오래오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냐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영생입니다. 예. 그런데 죄인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불행한 자에게 계속 영생을 주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단축시킨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근데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걷어가셨냐면 생명을 단축시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왜 영원한 사망을 주냐면 끝까지 뭘 선택한 자에게 끝까지 죄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 더 이상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살면 끝까지 뭐 할 거라 끝까지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완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끝을 내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죄인을 위해서고 죄인은 자기만 불행하지 않아요. 그 불행을 반드시 전가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누룩이죠. 누룩. 전념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위해서 죄를 어떻게 끝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의 형벌이 죄의 어떤 결과가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슨 사망은 막 무섭고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선택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아담은 위의 걸 선택했습니까? 밑의 걸 선택했습니까? 위의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 인류 보니까 밑의 걸을 선택했어요. 예, 네, 불순종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을 최대한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최대한 변화시키려면 얼마만큼의 사랑을 줘야지 우리가 최대한 변화될까요? 어렵나요, 제 질문이? 하나님 또 얼마큼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최대한 하나님 줄 수 있는 무슨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최대한으로 뭐 될까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 외에 더 큰 사랑이 없을까요? 네. 네. 그게 이제 논리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칠, 너의 모든 재산을 바치려면, 아브라함이, 아, 해피님은 왜 재산이야? 고민하겠어요? 아, 이삭을 좀 데려가시지. 이렇게 할까요? 왜? 네.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는. 차라리 재산님보다 이삭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아, 너의 목숨을 줄래? 아니면 이삭을 줄래? 라고 두 목숨을, 비중을 따졌다면,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두시고 제 목숨을 가져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최고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데려갔습니다. 독생자. 이삭이 독생자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독생자 그를 취하여 가셨습니다. 독생자 이 이삭을 내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은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크게 갈등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번제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삭이 나무를 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누가 오기 전,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전 처음에 그 성경서부터 이해를 안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 아버지가 내려와지게 독생자를 보내냐 이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밭길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가 내려와야지 왜 애꿎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힘든 길을 걷냐 이거예요. 뭐 같아요 느낌이? 자기는 고생 안 하고 누구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들을 고생시키고 자기는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품성만큼 보는 거예요. 내 품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 품성만큼 보는 거예요. 내 품성의 잣대에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제 깊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품성이 그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자기 목숨이 더 쉬운 거예요. 누구 주기보다. 아들을 주기보다 자기 목숨이 훨씬 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온 우주가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화 안 되면 더 이상 변화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를 거절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뭐하면 내가 거절한다는 것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 더 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서 뭐라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또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원래 창조주를 기념하는 예배가 안식일이었지만 우리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예배가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은 안식일, 창조주를 기념하는 예배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하는 예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무슨 예배? 구속의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유일하게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단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이니까. 근데 딱 네 번째 계명만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지키는 이유만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를 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안식일 기억해서 예배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기념이고 하나는 구속의 기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언제 안식일을 회복했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가 구속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앞으로 이제 복음을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게 늘 문제가 됐습니다. 신약은 특별히 다른 복음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복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전체는 이 다른 복음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뭐 했다고?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뭐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복음을 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쫓는지 다른 복음을 쫓는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캐치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 핵심과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이 본문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왜 남겼냐면 자꾸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 자꾸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자꾸 나타나니까 너를 여기 남겨가지고 뭘 막고 다른 복음을 막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도록 너를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냥 놔둘까 아니면 자꾸 다른 복음을 넣을까요? 다른 복음을 넣는데 다른 복음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피폐가 얼마나 심했냐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가? 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사단 영이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거절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거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다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잘! 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시대예요? 이게 한참 사도들이 말할 때 사도들이 가장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바로 증가할 초대교회 시대 때예요. 이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느냐? 이 히브리서에 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인데 잘못 적어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그러니까 말씀의 젖 기초적인 부분을 먹고 무슨 음식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쉽게 이해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읽어도 그냥 이해되고 어떤 건 이게 무슨 말인가 해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뭐 해야 돼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단한 식물 못 먹는 자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인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무슨 아이니?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우리가 먹는 섭취에 따라서 따지는 거예요. 너가 신앙의 연수냐? 교회를 몇 년 다니냐? 아니라 성경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 예. 그리고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에 대해서 젖을 먹으면 너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한대? 분별한대. 제가 이제 성경을 뭐 여기저기 많이 가르치는 계기가 생겨 많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집회 같은데 가 보면 이렇게 말씀 구사 훈련이 이렇게 성경 뭐 성경 연구하는 훈련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읽는 거, 통독은 익숙한 거예요. 읽으면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으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통독은 하면 돼. 근데 이게 장성한 자는 이게 뭘 요구한다고? 지각을 자꾸 모여야 돼요.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헬스 해보셨어요? 헬스? 저는 헬스를 딱 결혼하기 전에만 해봤습니다. 그때는 뭐죠? 한참 이렇게. 연애할 때니까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자 했는데 예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자 근데 이렇게 제가 그때 62kg인가 그랬어요 지금 10kg가 졌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건강상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근데 안 하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아파요.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안 하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근육이 되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뭐도 똑같냐면 영적인 지각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지각도 뭐 하게 되면 처음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아파요. 아파. 이게 하도 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게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훈련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안 사용하다가 사용하게 되면 아, 목사님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그냥 편하게 신앙을 안 돼요? 머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그냥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말한 거 그냥 적같은 다 제가 다 심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씻고 내주는 거잖아요.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듣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어렵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적같은 음식에 제가 다 심었으니까. 근데 내가 심으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려 하는 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자꾸 사람의 말에 착착착 흔들려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내 풍조에 자꾸 뭐예요? 밀린다는 거예요. 밀려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교회 안에도 늘 바른 복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교회는 없겠냐고요. 네? 이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아? 네. 아, 이 교회는 절대 다른 복음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목회자마다 다 다를걸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베레아 사람 중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 어떻게 얘기냐면 베레아 사람은 대사를과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를과라고 듣고 아멘, 아 좋아,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대사를과 사람 특징입니다. 아멘. 그럼 대사를과 사람들 수준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의 수준은 간절한 말씀 마음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고? 상고.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더라. 지각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마지막 시대의 말씀의 중요성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각시대교회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 대해서요? 암흑의 영들, 기만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도록 성경을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이상하게 성경 지식을 얻도록 한데 못 얻더란데? 이상하게 예배 빠지기 쉽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상하게 뭐, 다른 데 관심 갖게 만들고, 자꾸 뭔가 다른 게 더 바쁜 것 같고, 성경책 보려고 그러면, 왠지, 뭐 5분 정도 보면 왠지 다른 거 전하고, 딴 데 빠지고,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온갖 개척을 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주기 때문에 사단은 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볼 때 이게 사단의 방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구나. 이게 영의 세계의 관점인데 육의 세계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이 난무하고 다른 복음과 참복음이 딱 올 때에 우리가 뭐로?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현 목사님이 그랬대. 전 목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누가 그랬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성경이 보기에는 내가 볼 때에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내가 본 내가 선고함으로 얻은 누가 얘기했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본 그래 이게 맞구나 그래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증 내린 나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누굴 통해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나의 복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위주의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에 뭘 자꾸 더하려는 복음이에요.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걸 이게 복음의 원수라고 합니다. 복음의 원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꾸 뭘 더하려고 그래요? 구원에 뭘 더하려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믿고 믿는 거 맞아 맞는데 자꾸 구원 받으려면 뭘 더해야 돼? 구원 받을 뭐가 있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도 열심히 봐야지 뭐 받지? 구원 받지. 우리 은근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 나 기도도 못하고 성령도 못 받아. 성령도 잘 아침에 안 읽고 남편도 우리 싸웠는데 아, 내가 구원 받겠어? 아 요즘 신앙생활이 참. 이게 뭐예요? 이런 사고가 다 내가 지금 뭘 더해가지고 내 행위가 좀 받쳐줘야지 뭐 받으려는 속성이에요. 구원 받으려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자꾸 뭘 더하려는 거예요. 믿음에 자꾸 무엇을 더하려는 속성이냐면 행위를 더하려는 속성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산복음인데 각산복음 이건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좀 못 살아도 내 행위가 좀 부족해도 어차피 날 뭐 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왜? 그래서 자꾸 뭘 가볍게 여기? 내가 좀 못 살아도 뭐 어차피 뭐로 구원 받는데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하면서 자꾸 뭘 우습게 얘기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핵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 자체를 자꾸 뭐예요? 무시하려는 성향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 먼저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구원의 행위를 더하려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으로 이렇게 행위가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칭의에 대한 복음인데 칭의에 대한 내용인데 칭의를 딱 받으니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에 6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신약 245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더하게 되냐? 그래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자꾸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영접하면 죄에서 이제 끝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6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하여 참 복음과 복음의 대적되는 복음의 원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40장 내용을 좀 보고 40장입니다. 요셉의 두 관음장에 대한 끝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유명한 이야기가 두 구원에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심히 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두 구원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장입니다. 40장. 제가 좀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뭐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둘 다 뭐 했습니까?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2절입니다. 자,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왕,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왕이 등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등장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죄를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자, 네.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수일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금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금신빛이 있습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입니다. 자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서 보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익었어요?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여놓으라. 자 꿈이 뭐예요? 무슨 꿈이 었습니까? 아 포도나무 꿈.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지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뭐가 맺혔습니까? 꽃이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누구 왕 앞에 가져갔어요? 네, 이 포도즙을 포도즙이죠. 이 즙을 따가지고 포도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어떻게? 네, 바로 잔 앞에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이거 드렸어요? 그죠?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라 아니 세 가지는 며칠아? 사흘입니다. 이제 해석을 적겠습니다. 자, 세 가지는 사흘, 3일. 사흘이죠? 3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뭘 회복합니까? 전직이 이렇게 뭘 회복돼? 전직이 이게 집을 통해 전직이 회복됩니다. 전직이 회복됩니다. 그죠? 전직이 회복됩니다.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됩니다. 라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죄인이 아니었던 대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고 16절입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참 신기한 거예요. 기람을 보고, 아,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서 보니, 아, 이제 자기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석하나 봅시다.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아, 흰 떡이 등장하네. 흰 떡 세 강주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바로 왕 앞에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네, 그죠? 자, 여기는 뭐가 흰 떡이죠? 흰 떡. 흰 떡, 흰 떡. 몇 광주리? 네, 세 광주리. 세 가지 세 광주리. 네. 그리고, 여기 흰 떡이죠? 흰 떡인데,
예.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운 음식 있죠? 구운 음식. 바로 위에서 구운 음식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가지 못하고 뭐가 왔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해석입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라하니 새 광주는 며칠이라? 사흘이라. 아, 똑같이 새 광주는 3일입니다. 사흘. 자, 그 다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새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전직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겠다? 당신은 뭐 죽겠다, 그죠? 핵심은 죽겠다, 이겁니다. 자, 30절입니다. 제3일에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어떻게 했고? 회복하며 그가 바로의 손에 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다. 됐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행동을 좀 잘못했습니까? 무슨 행동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이들의 운명을 나눈 것은 뭔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나눠진 차이는 그들이 바로 앞에서 까불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뭐의 차이 때문에요? 꿈의 차이가, 이게 몽조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잘 구분하려면 뭘 잘 분석해야 돼요? 꿈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사람의 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왜 떡 굽는 관원장은 왜 바로 앞에 못 가고 왜 도중에 새들이 와서 먹었을까요? 아, 안 가고 가고 싶었는데 가다가 새들이 와서 먹었잖아요. 그죠? 새들이 떡을 좋아해서 와서 가르쳤나요? 뭐가 이 사람 뭐가 실패했나요, 이 사람? 먹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 핵심이니까 물론 이런 보편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째 영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럼 이 두 본문을 통해 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마태복음 26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뭘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이 죄인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존재가 예수를 상징하는 죄사함의 보혈을 피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뭘 의지했어요? 오직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누가 나아갔어요? 죄인인데 이 죄인 있는 그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갔어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이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흰 떡은 누굴 의미합니까? 떡. 너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은 자는 살겠고 나의 살과 우리도 턱맞이 예시했잖아요. 지난주에요. 떡과 뭘 먹었어요? 다 둘 다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그리스도, 떡 맡은 관원장이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떡 맡은 관원장 직원 내역을 가다가 자, 이게 차이를 찾아, 뭐가 있어요? 뭘 차이 찾아야 돼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 보니까 흰 떡만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얹었어요. 무슨 음식이? 바로를 위하여 자기가 흰 떡만 말고, 바로 왕이 좋아하겠네. 하고 뭘 구웠어. 바로 왕이 좋아하니까, 이번에 별사탕과, 뭐 이렇게, 그죠? 건빵? 뭐 이런 거? 네, 양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 했어요? 자기가 선수 어떻게? 얹었어요. 거기다가 흰 떡에다가 뭘 얹은 거야? 과자를 얹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노력을 거기다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 대가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되게 많이 했는데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긴 믿었고 뭘 자꾸 얹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내가 노력한 수고를 자꾸 얹어서 어디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죠. 그 수고는 뭐의 은혜예요? 예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킨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뭐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얻으려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과 헌신과 헌금과 그것을 구원받으려는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구원에 뭘 더하려고 행위에 구원받는 방법에 뭘 더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한 선한 행위를 자꾸 얹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자꾸 뭐예요? 규칙입니다. 이것이 마치 뭐에 받는 구원받는 하나의 방편처럼 생각합니다. 너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데 구원 받겠어? 이것도 무슨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구원 받겠어? 이게 맞겠어요? 다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구원 받겠어? 이게 맞겠어요? 첫 번째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 번째 걸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어. 구원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원래 성서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내 생각에 어느 순간 잠재의식에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어 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적으로 그냥 자꾸 그냥 무의식적이 어떻게? 툭툭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른 복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또? 몰라요. 그게 몰라요. 몰라요. 너무 익숙하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복음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했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충성스러운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을 보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나 다시 회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포도즙 죄의 사함을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